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내용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하고 큰 사건이 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결론으로 놓고 있지 않고 서두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기록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 강림이라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초점을 맞춰야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의 설립, 그리고 교회의 확장,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이 가능했고 그 일이 왕성하게 승리롭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쉽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의도하는 바가 그와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하자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종종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일들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건, 이 기록된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쉽게 나눠서 성령님이냐 사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셨으니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시겠느냐 하는 답이 사실은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장하려고 하는 쪽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롭기도 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숙고하는 것으로 하나의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은 왜 성령 강림이 그 서두에 있고서야 일이 진행되는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문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로 가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성령 강림은 꼭 기다려야 하고 사도행전을 수행하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이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 강림은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의 초림 사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며 대속 사역을 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사건에서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도 아니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님 홀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성령 강림이 이해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라든가 성령님의 강림이라는 것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나 말고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일을 다 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주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램프를 문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그 예언들, 묘사들을 보면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분의 오심,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인간들이 철저히 그 사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오신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의 일을 의탁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가운데쯤 갈라보시면 이사야가 잡힙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의 사역에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분께 부탁을 한 적도 없고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독자적이고 우리와 관계없이 홀로 오셔서 홀로 하실 사역이 있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성 때문에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주님께서 많이 하실 어떤 사역, 우리의 도움과 우리를 의탁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던 것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강림이다 이겁니다.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뜻밖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며 내가 관심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서 제가 자꾸 이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서두에 있는 것이 주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의 메시아직을 수행하시는 독자적인 일을 행한 것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야 맞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은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보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고 성령님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에야 우리가 일할 것을 얘기하고 있음으로써 원래 초점은 비록 성령님이 손님이시지만 우리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지만 초점은 우리에게 가 있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취급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지만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고 우리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런 일을 할 존재로서의 어떤 필요 조건으로 성령 강림이 부원되고 있다 그래야 맞습니다. 왜 이걸 굳이 갈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대부분 다 뭐 아무래도 좋다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국회의원 뽑는 것 같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독자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을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는 이런 내용이 하나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신자라는 존재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냐 하는 데 있어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냐라는 신자의 존재와 신자의 위치의 그 비상한 그 뭐라 그러니까 그 격상이 있습니다. 자꾸 말이 어려워지는데요. 많이 배운 티를 안 내려 그래도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 평범한 말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제가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마음,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놓고 새로 빚어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과를 우리는 자꾸 혼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면목 없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신분이 비참한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셔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일이 있고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모두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1장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을 갇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묘사하고 싶고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신자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란 성령과 기도로 빚어진 사람인 겁니다. 성령과 기도로 빚어진 사람. 근데 앞에 이 긴 얘기를 왜 해서 이 결론을 와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사람, 그럴 때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어떤 기적과 힘을 창출해내는 자라는 뜻에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그 존재의 기반이, 존재의 조건이 영적인 자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모든 것으로도 그의 기초와 조건을 삼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결단코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그의 기초와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신자의 판별 요소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선이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선은 성령이 계시냐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신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깥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만은 존재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라 이럽니다. 그것이 신자인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악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이 많은 것과 방부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밤낮 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래선 안 되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면서 순악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난 너희들보다 나,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 착하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그럼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그의 그 생성이, 자꾸 이런 단어만 나와요. 무슨 좀 쉬운 단어가 없을까요? 삶의 모습? 물어본 게 잘못이죠. 이게 뭐 주목사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봤겠습니까? 아. 육신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결과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건 그렇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 여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실력으로 산출해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죠. 우리의 존재가. 이것이 사도행전 서두에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만큼 큰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그 뒤에 모든 사건들이 말하자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도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인간은 연약했지만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낸 일들을 기록하자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겁니다. 변화된 사람들, 바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세상이 그들을 핥히고 핍박하고 반대한 것으로 그들을 무릎 꿇리거나 중단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의 다른 종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종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한 이 서론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조금 더 확대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의 사람, 신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새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무엇과 지금 비교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민족적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하나의 모형으로서 민족을 택하사 그 민족의 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표하셨고 그 예표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구약 백성도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우리도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갑니다. 구약이 이것을 신약에 이 구원 얻는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민족적인 구별로 한 나라를 선택한 것 같이 그것이 구원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지금 와서 그거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테두리를 칩니다. 그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한 것 같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에는 집합적인 뜻이 있고 개인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나 하나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명칭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그럽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3장에 가시면 이것은 오랫동안 비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깨우쳤다 그럽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 비밀은 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구약시대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라는 단위로서 그 결국 하실 이 일,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이 일을 모형으로 했던 것. 유대인들은 그것이 민족적인 차별일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다 이겁니다. 이 교회란 새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 신자들 쪽에서 보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쪽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신앙을 고백했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는 행위적 차원에서, 쓰임의 차원에서 신앙 고백도 성령 강림도 너무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옳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풀리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게 요구하시고 그들이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전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해놓고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게 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나머지 모든 사건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은 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얼마나 강력한 신자들이 됐느냐에 관한 시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격상되었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하여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 그들 앞에 여러분의 자비와 은혜를 쏟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키며 대접하사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고 그렇게 일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복음서가 주님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면 사도행전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선다, 조직과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말하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뒤쫓을 수 있는 자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대접받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기술이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혹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좌절이 있고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함께 거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꼭 어떻게 휘어잡으시는 것만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사 대등한 존재로서의 공동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의 기본 조건은, 구성 요건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남과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되고 내일부터 맞이할 세상살이의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을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이 안 돼. 게을러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일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꼭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은 사실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없이는 천국을 형성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일, 그 큰 일들을 다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우리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은 영광과 일들을 우리 손과 발에 우리의 존재에 맡기신 그 엄청난 특권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빚은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으로 평가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사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책임 있는 신자가 되도록 간섭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결심케 하셨사오니 세상의 협박과 유혹 앞에 지지 말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뜻 있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실천되는 신자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